우리 빌립보서 1장은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과 함께 교회가 직면한 어떤 영적인 안팎의 위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서 실질적인 본론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근데 사실 오늘 이 1절서부터 채택된 4절까지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문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이 말이 그말 같기도 하고 한말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쓰여져 있죠. 저만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본문을 세밀히 읽다 보면 도대체 초점이 어디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쁘다는 얘기냐, 기뻐하라는 얘기냐, 뭐잘 이해가 선뜻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을 수차례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순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조금 뒤죽박죽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해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이 행렬을 정비할 것인가? 대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의 진영이라면, 그 열 또는 횡대 이런 것들이 어떤 포맷으로 앞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진열을 짜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조금 복잡하게 했습니다.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4절을 보시면 이 말이 사실은 맨 앞에 설명되었다면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게 좀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4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왜 4절이 먼저 나와야 되냐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절이 아니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if 만약에 뭐뭐 하다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살아서 그 결과로 뭐 하다는 얘기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서술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두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따로 드려보겠습니다. 집에 여러분들 다 자녀 키우시죠? 또 이미 아직은 자녀 입장에 있는 분들도 여기 덜어 앉아 계시고, 근데 피차 공감하는 공감대는 같으리라고 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멀쩡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죠. 뭐냐 하면 부모가 어느 케이스에도 기뻐하실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딱딱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부모님 앞에 11조 딱 드리고, 또 철마다 옷한 벌씩 해드리고, 또몇 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또 봄, 가을로 건강진단도 좀 떼드리고. 그런데 형제가 예를 들어 다섯인데,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시기가 오면 누가 얼마 내나 서로 눈치나 보고 항상 틱틱거리고 상호간에 불만이 가득 차고 막 이런 관계에서 그런 대접이 부모에게 주어지는 케이스의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또한 가정은 형제가 똑같이 다섯인데 정말 쥐뿔도 누구 하나 변변한 자식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행도 못 시켜드리고 용돈도 그렇게 신통하게 드리질 못하고 한데 형제끼리 너무 화목해요. 너무 화목해요. 자기네들끼리 아픔을 서로 보듬어 안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이런 관계 두 케이스가 있다 합시다. 부모님들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어느 걸 원하시겠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유, 난 그래도 전자가 낫겠다. 뭐 열에 한 분 정도는 그럴 분이 계신지 몰라도 정상적인 가치와 이성을 가진 부모들이라면 아마 전자의 케이스보다는 내가 덜 먹고 힘들게 살아도 아마 내 슬하에 내 고통을 통해 낳은 자녀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형제 우애와 부모를 공경하면서 지내는 것이 훨씬 영혼의 희열이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예, 맞다고 동의되시는 분들만 아멘. 예, 이제 이게 3일 스타일입니다. 네, 예, 그럴 거예요.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정확한 개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아버지의 심정에서 자기 마음을 대입시켜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정말 하늘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는 동목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 그 안에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형제여 지체들이라면 이런 동목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조건절로서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서의 기록처럼 오늘 그 이야기를 몇 가지 덕목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장로교의 그 신앙 고백의 모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1장 1조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사람의 본분된 목적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1장 1조. 사람의 본분된 목적이 뭐냐? 두 가지로 대답을 써놨죠.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우리는 보통 다른 수사적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삼일교회를 포함해서 이 지상의 교회를 교회론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문제가 완벽하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왜? 여기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이슈를 던질 때는 그 이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슈를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어떻게 하나 되어가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일거리를 주고 숙제거리를 주는 경우가 다반사라 그 말이죠.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저 미국의 어느 교회가 도저히 그 지역 특성상 거기서 더 이상 교회를 할 수가 없어서 교회 이전을 해야 돼요. 미국 교회는 이제 거의 빌려 쓰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결국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쪽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의 이 로케이션상 조금 지역이 더 오히려 불편해지거나 떨어지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이 훌쩍 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큰 분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도 떠나버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 된다는 것은 내 이익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잠언서 18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무리에게서 나누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쫓는 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지혜를 물리치느니라. 뭘 물리쳐요? 지혜.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항상 지혜는 누구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내용인가 하면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나누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니라 참 지혜를 물리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몸에서 찢어지기를 원하고 해쳐지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테의 글 같은 걸 이렇게 뒤져보면 아주 재밌는 그 설정이 하나 있어요. 지옥이 몇 층까지 있죠? 지하로? 지옥이. 단테의 글에 보면 28층까지 있어요. 설정입니다. 야, 3.1교회 가니까 그 새로운 목사가 지옥은 지하 28층까지 있대. 또 앞뒤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그 얘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글에 보면 그 지옥이 28층까지 있대는데 제일 28층, 지하 28층에 집어넣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아세요? 분열주의자들이 28층에 들어간답니다. 분열주의자들. 그만큼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이 분열을 책동하는 일은 굉장히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죄가 들어옴으로써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라 그랬어요? 분리. 내 정체성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남과 여의 분리. 기억나시죠? 피조물과 우리의 분리. 이게 전부 파괴를 얘기합니다. 전부. 단순히 나누어진다는 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부 이지러지고 깨지고 파괴되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개척된 교회로서 좀 여성들이 조금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끼리 좀 알력이 심하고 그것이 점점 확대가 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아픔을 겪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프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체감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 한 네 가지 덕목으로 사도 바울이 꼭 그래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 어떤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어떤 연대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한 가정의 일일 수도 있겠죠. 자, 한 네 가지 덕목으로 소개를 하는데 자, 좀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같은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합하며?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런 주제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 되는 일체감, 한 뜻, 한 마음, 친밀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 덕목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려면 어떤 덕목들로 네 기둥을 받쳐야 될 것인가. 자, 이제 그 부분을 3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첫째 보십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1절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첫째는 이 기쁨과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둥은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뭐라 그랬죠? 권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 권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를 그 유래를 좀 찾아보십시다. 우선 사도행전 4장을 좀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장 32절부터 보십시다.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도 한 마음 한 뜻이 나오죠?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36절을 잘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원래 이름이 뭐죠?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 그랬습니까? 바나바, 바나바. 자, 앞을 좀 바라봐 주세요. 바나바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되어 있어요. 권위자. 권위자라는 말은 이렇게 오소리티가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바나바의 별명에 붙여졌던 권위자, 여기서 이제 위로자, 이렇게 조금 편하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 권위자 바나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 성경이나 한글 성경, 한자 성경은 안 읽고 한글 성경만 보면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권위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오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나바는 그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자, 위로자. 말 그대로 권하고 위로한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보혜사 성령님 별명이 뭡니까? 방금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란 뜻입니다. 그 말은 정확히 이런 뜻이에요. 늘 곁에 있어주는 분. 아멘. 이것은 소극적인 위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로는 적극적일 때보다는 사실은 소극적일 때가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무슨 말인지 위로 받아본 분은 아실 겁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위로를 하면 신경질 나요.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위로를 어느 적당히 해야지 위로를 너무 지금 이 아픈 사람보다 더 지가 난리를 치고 막 그러면은 확 정말 짜증나요. 그러니까 위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달래는 위로가 있고 소극적인 위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빌립보에서 한 이야기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무슨 권면이나 이 말은 정확하게 소극적인 차원에서 위로를 얘기해요. 이 말은 파라클레토스. 그냥 말 없이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전도연 씨가 나오죠. 그분 옆에 늘 누가 있었죠? 송강호 씨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한때 이제 그것이 기독교를 뭐 비아냥거리는 영화는 아니지만 송강호 복음이라는 용어까지 한때는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영화 때문에 항상 그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에 내려오죠. 밀양에 내려와서 거기서 또 아들이 유괴당해서 남편의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고통을 겪어요. 사람들이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로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오히려 역효과와 악영향을 주는 경우들을 몇 가지 사례로 영화에 펼쳐 놓습니다. 근데 그때 동네 약간 불량스러운 그 송강호라는 청년이 예수도 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냥 남편 잃고 자식마저 잃어버린 그 여자가 좋아서 항상 진자리 구준자리 마다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옆에 졸졸졸 그냥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어떤 때는 그런 사람 많지도 안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 무슨 위로나라는 말은 정확하게 소극적인 위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돌아가서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좀 보십시다. 2장을 보시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같은 얘기가 두 번 반복한 듯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사랑의 무슨 위로나라가 이 위로가 무슨 위로인가 하면 이 위로야말로 소극적인 위로와는 그냥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위로와는 달리 이것은 말 그대로 달래주는 위로입니다. 달래주는 위로. 아직 살아있잖아. 힘내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달래주는 위로. 그러니까 정말 위로는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드러나고 자기 만족에 가까운 그런 위로보다는 그냥 그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그냥 묵묵히 같은 편이 되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럴 때 더 큰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죠. 이건 정확히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뭐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 자, 이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것은 교회가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연합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는 강력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교제를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어디서 정확히 하는가 하면 요한 1서에서 정확히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뒤로 넘기면 요한 1서가 나오죠. 요한 1서 1장 6절 7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 교제라는 말이 나오고 사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잘 보세요. 우리 그 몇 년 전에 그 소말리아 해적 때문에 우리 상선이 나포가 되고 또 우리 그 해군이 가서 모든 빼앗겼던 배를 회복한 일이 있었죠. 그 석 선장님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바다에 해적이 출몰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해군과 붙었습니다. 그런데 해적과 해적 사이에도 우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정이 있죠. 자기네가 불리하고 어떤 위기에 몰렸을 때 같은 해적들이 도와줍니다. 뭐 하면서? 도둑질 하면서. 맞죠? 이것은 피상적인 관계를 볼 때는 해적과 해적 사이에도 의리예요. 우정이에요. 근데 이런데 기독교가 슬쩍 진리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정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아먹고 해치는 이건 도적대예요. 그러면 그들의 우정이 우선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해악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이 근본적인 윤리가 우선입니까? 근본적인 윤리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우정행위, 서로를 돕는 행위는 그것만 좁게 볼 때는 우정이요, 돕는 일이요, 좋은 일 같으나 그것은 뿌리 자체가 지금 행동 자체가 뭡니까?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교제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교회에서도 제일 신앙 공동체를 해악스럽게 만드는 일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을 휴메니즘적 차원에서 접근을 할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건 맞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게 좋아서는 안 되죠. 교회는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근거한 판단인가가 우선적 가치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하나님과 원수의 세력끼리 협조를 해요. 자기네들끼리는 우방이고 동맹이고 우정이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휴메니즘적 차원에서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대치되는 세력일 때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행동이고 세력일 때는 아무리 지네들끼리 봄바람 같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와 행동일지라도 그건 전체 부정이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제일 무섭게 들어와 있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원리가 몇 개야 됩니까, 원래?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논리인가가 우선적 가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정이 맞냐 틀리냐를 논해야 돼요. 아멘? 이게 무슨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봉사단체도 아니고 라이온스 클럽도 아니고 여기는 말 그대로 진리의 공동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포커스를 좁게 조명을 해가지고 휴메니즘적 차원에서 인간의 무슨 도리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이 뭡니까? 빌립보서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것은 소극적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것은 달래는 위로,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 다음 마지막이 뭐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긍휼, 자비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이 말은 단장의 아픔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빈들에 저녁이 다 됐는데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끼니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빨리 더 늦기 전에 이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시다.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줘라. 누가 주라고요? 너희들이 줘라.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누구죠? 너희들이 누굽니까? 제자 공동체예요. 그럼 그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어느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보고 주라는 얘기예요? 교회! 너희가 주어라. 3.1교회 너희가 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뭘 주라는 얘기였을까요? 거기서 나타난 오병이어 속의 기적은 사실은 요한복음 6장, 5장 전체를 잘 보세요. 거기서 베풀어진 빈들의 향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자기 몸을 찢어서 만백성을 배불릴 그림을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빈들의 향유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줘라. 교회가 받은 사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민망히 여기사. 뭘 보고요? 빈들에 주려 흩어져 해는 저물어 가고 먹을 게 절대 부족인 상태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앉아있는 그 흩어진 수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이 심령의 통증이 뭐라고요? 민망히 여기사. 근데 거기서 표현된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고통을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겪을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은 또 함부로 겪을 수 있는 고통도 아니고, 오래전 신문에 재밌는 기사 하나가 났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났던 기사가 아니고 중국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 제목은 이래요. 제비 절망에 죽다. 뭐가 절망에 죽어요? 제비가 흑룡강성에 어떤 고약한 실험 하나를 한 겁니다. 그 대문 처마 밑에 제비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낳겠죠. 알이 까서 새끼가 됐겠죠. 부화가 돼 새끼가 됐는데, 그건 뭐 조류지만 미물이지만 그 동물들이 갖는 그 부성애 모성애라는 것은 인간 이상의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사람은 새끼를 버려도 동물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그 제비의 모성을 실험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끼를 거기서 한 마리 꺼내가지고 어미 제비가 보는 앞에서 바늘로 이렇게 찔른 거예요. 바늘로. 참 잔인한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어미 제비가 그 대문 문지방에다가 날아오면서 머리를 박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조류에 불과한 미물이지만 그 자기 새끼가 해악을 당하는 광경을 보면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 대문 그 뭐라 그러는 이 들보에다가 온몸을 던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몸을 열어보니까 이 내장이 다 꼬인 겁니다. 새까맣게 타버리고 내장이 다 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제비 절망에 죽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흩어져 먹을 것 없이 저물어가는 저녁에 백성들을 바라본 가슴이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을 가지고 봤다 그 말이. 근데 여기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는 말이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에 내지는 형제 자매로 가족의 관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느낄 수가 없는 공동체의 관계예요. 맞죠, 여러분? 이것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얼마나 교회가 가족으로서 더 옹골지게 만들어 가져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가 어느 정도 단위까지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돼버리면 참 이런 관계가 쉽지 않아요. 뭐 저는 지금 우리 교육자들 이름도 지금 완벽하게 못 외우고 있는 형편인데요. 자꾸 막 앞에 글자 뒤에다 갖다 붙이고 막 이래요. 이름 부를 때도. 신용기를 신용식이라고 자꾸 그러고. 왠지 신목사님 그 이름에는 식자가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가 메가급이 되어 갈수록 점점 강화시켜야 될 영역이 뭐냐면 가족 단위를 확인할 수 있는 소그룹 운동이 견고해져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회, 진별, 리더그룹 모임 이런 것들 여러분 빠져나가지 마시고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의 이제 오랜만에 적용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3.1교회는 정말 모이는 데는 세계적인 교회예요. 모이는 데는. 제가 인정해요. 제가 인정해요. 이거는 굉장히 복음적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또 3.1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사 그 중간에 보면 갈 때까지 가볼까라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막가라식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3.1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네 가지 덕목을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뭐예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세 번째는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 진리를 기초로 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긍휼이나 자비. 가족이 되어가는 중요한 네 가지의 기둥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찬양 하나 할까요?